요한계시록 우리 10장 공부할 텐데 우리 다 펴서 계시록 10장을 펴봅시다. 피곤한 다음에 우리 쭉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0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깨닫는 그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나가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나의 그 구원이 심히 가까운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깊은 비밀을 또 같이 나누고 또 전할 때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벌써 오래전이지요. 제가 동부에 가기 전이니까 요한계시록 9장을 하고 나서 한참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러 주를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돌아왔는데 그 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계시록 6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여섯 인을 떼시고 그다음에 일곱 인을 뗄때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을 재앙을 이제 불 때, 그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에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째 나팔 그 부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10장, 11장이 계속이 되고, 전체 그 흐름을 볼 때, 이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은 환란, 7년 환란 기간 중간에 거의 한반 가까이 와서 있는 그 시대에 그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요한계시록 10장 그 짧은 11절인데 그 11절 안에 아주 중요한 많은 것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10장에 그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은 그 10장의 제목을 작은 책을 가진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싶습니다. 작은 책, 여기 그 작은 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세 번이나 나오는데 2절에 나오고 또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옵니다. 이 그 작은 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스크롤이죠. 스크롤, 이렇게 완전히 덮쳐진 그 스크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두루마리, 두루마리, 예, 두루마리. 그래서 이것이 작은 책을 누가 가졌냐면 천사가, 아주 힘센 천사가 가졌는데, 또 하나 거기에 이 그 우리가 부제를 붙인다면은 이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o more delay,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0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여기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대신 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구름을 입고 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밝고 그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angel, 이 strong angel, 힘센 천사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천사장 미가엘이냐, 아니면은 천사장 가브리엘이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텐데 한번 찾아보면서 이 힘센 천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묘사된 것과 비교할 때 누군가 한번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있고 또 불기둥 같은 그러한 발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거기 보면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불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여기 다니엘이 10장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의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지금 표현한 거하고 많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16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물론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참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조금 전에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의 눈을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는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구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왕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다른 천사 이의 모습이 지금 누구하고 같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있다라고 했죠. 무지개. 무지개를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9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서 이제 무지개하고 또 구름하고 여기 연결이 됩니다. 그 무지개가 나중에 또 나오죠. 계시록 4장 3절에도 안두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려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그리고 이제 야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그 묘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 언약이고 그 다음에 무지개고 또 그리고 구름이고 또 그 밝게 비치는 해같이 비치는 얼굴의 모습이고 또 그리고 그 목소리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렇게 나왔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부르심을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무지개 하면은 이제 언약의 증거고 이 새 언약의 증거가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제 그 힘센 큰 천사의 묘사를 다시 합니다. 그 천사 작은 책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오픈 스크롤 펴져 있는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큰 소리가 마치 그 사자 부르짖는 것 같고 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작은 책이 무엇일까? 그 리틀 스크롤 이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여기 답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큰 소리 다니엘서 그 12장 제일 그 마지막 장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죠. 거기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 강의 저쪽에 한 사람 강의 이쪽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강에 있는 그 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그 강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강물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기를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들은 즉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 듣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이게 지금 후 3년 반,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때를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그러한 말을 이제 강물 위에 서 있는 자 이 지금 그 성경학자들은 이 강물 위에 서 있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권세가 후 3년 반에 다 깨진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저 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그 12장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그 요한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에서는 그 사도 요한이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세상의 끝과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나타난 모습을 두 선지자가 하나는 사도고 하나는 선지자가 이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크게 외친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발해서 크게 외친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우리가 또 추측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0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일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수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은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리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크게 부르시며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리라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11장 10절에도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엄청 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시편 29편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편 29편 3절부터 9절에 보면은 거기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택해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아주 큰 소리로 이제 그 시편 기자가 29편에서 여기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데 그런데 이 그 앞에 보면은 그 작은 책을 들고서 오른발은 바다에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지금 이 환상을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본다면은 오른발이 바다에 있다는 것은 지중해에 한 발을 디디고 또 왼발은 땅에 하면은 왼발은 이스라엘에 발을 짚고 있으면서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즉 그 남쪽에 모슬렘들이 사는 그쪽에 악한 세대 마귀들에게 물들인 그런 세대 이 조직 문화 이것들을 이제 향해서 외치시는 소리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정확하게 이거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이제 일곱 우레라고 하는 세븐 thunder 이것을 들을 때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이것을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씰업하라. 씰업하고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일곱 우레의 비밀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때 그것을 인봉하라고 그럽니다. 인봉이다. 그 씰업한다는 얘기가 다니엘서 12장에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먼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씰업한다. 완전히 다 완전히 봉인을 인봉을 해라라고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은 다니엘은 이미 벌써 예수님 탄생하시기 거의 한 6,700년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는 다니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가 상관할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받은 말을 인봉을 해서 나중에 후세 사람이 이것을 알게 해라.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그 인봉한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신 건데 우리가 억지로 그걸 알아야 할 필요는 사실 없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인봉을 한 일곱 우레의 인봉을 한그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추측컨대 이제 이것이 지금 이그그 계시록 10장이 그전 3년 반과 후 3년 반그 사이쯤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때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아주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 이것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을까? 대환란과 그 재앙과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이것이 그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선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치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이세 절이 이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힘 있는 천사가 선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제 지체치 아니하리라. No more delay. 더 이상 이제 미루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을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 미스터리 오브 갓이라고 그랬는데 이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봤더니 한 22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미스터리라고 하는 단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스터리스라고 하는 복수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단수가 22번이고 복수가 5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7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단수의 싱글 미스터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또 궁금하게 생각을 여기죠.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까? 이러한 자세한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또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태양계에 우주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은하계의 수억 개의 그 별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작은 별들 중에 하나인 태양계. 그래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홉 개의 그 위성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것 중에서 세 번째가 지구죠. 수금지 이렇게 해서 지화 목토 천하명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이 아홉 개 중에서 세 번째 그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이 있는데,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일,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이 거리, 또 그리고 그 지구를 돌고 있는 그 달의 그또 거리,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지를 하게 하셔서, 그것이 조금만 더 길어지거나 조금만 더 짧거나 하면은 이 엄청난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타협서 죽거나, 아니면 이게 공기가 희박해서 다어그 호흡을 못하고 다 죽습니다. 조금만 이게 영향이 있어도 물고기가 떼를 쥐어서 다 죽고 하는 판인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 이것을 다 붙들고 계시고, 또 살게 생물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들, 그리고 죄, 예? 이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가게 하셨을까? 또그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그 후예인 우리가 모두 다 죄에 대한 이러한 그 고통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성경에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죄가 온 세상을 다 덮고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고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의 속 시원한 대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아직도 우리가 퀘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비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은 아직도 지금 통일이 안 되고, 더뭐 남방이고 아주 더 혼탁하고 지금 그런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7절에서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진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이것이 이제 후 3년 반그 동안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거기 우리가 잘 어텐션을 해야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홀드하고 있었습니다. 홀드하고 있었어요.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그전 3년과 후 3년 그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후 3년이 시작이 될 때, 이때 더 이상 홀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홀드하고 계셨는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전부 다 지옥 가서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0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순교자들이 그 원통에서 부르짖는 그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습니다. 순교자의 원통함. 거기 10절 11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또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천상에 올라갔을 때에는 벌써 이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때에도 많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더 많이 죽어야겠다는 거죠. 지난 이제 2000년 동안 거의 이제 차갑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고 원수를 갚을 거를 하나님께서 홀드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 마귀고 우리는 거기에 소수의 마이너리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그런 자들로 살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제 땅에 있으면서 이 요한일서를 썼을 때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가로대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사시더라.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큰 예수님의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더라. 이제 왕 만왕의 왕, 왕 중 왕, the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계시록 11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7절에서 이제 그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 때문에 이게 지금 7년 환란에 거의 중간쯤이라고 그랬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중간쯤에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휴거가 이때쯤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서 이때쯤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는 그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너무 성급한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거를 제가 잘 설명을 드리니까 들으세요. 일곱 번째 나팔에 휴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알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여기지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 하늘 앞에 하늘로 들림 받는다. 이것을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로 생각을 하고 이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환란 중반에 휴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이게 일곱 번째 나팔과 그다음에 마지막 나팔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AD 한 53년에서 57년 그 사이에 고린도에 있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AD 95년에 그보다 한 40년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환상 보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쓴 것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마지막 나팔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유태인들은 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 벌써 다 알아요. 그 나팔이 그 사람들이 그 히브리 그 컬처에 그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그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그 유태인들이 나팔 부는 유태리 그 네 종류의 나팔인데 이것이 첫 번째는 테키아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쉐바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테르와라고 하는 나팔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테키아 하게돌라라고 하는 그 나팔입니다. 이것이 이제 길게 불고 또 짧게 불고 길게 짧게 불고 이것을 해서 이 네 가지로 이제 그 나팔의 형식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마지막 나팔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9장 그 19절 20절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나니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늘로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라고 그랬어요. 이 점점 커지는 이것이 사실은 그 영적으로 보면 그 휴거에 대한 한 모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attention 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유대인 절기에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 그 나팔절에 이 유대인들의 그 오토독스 유대인들은 이 나팔 양각으로 된 양의 뿌리로 된 그 나팔을 100번을 부릅니다. 100번. 그 100번을 부르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부르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나팔절에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이제 부는데 이거를 불면서 소리를 크게 냈다가 짧게 냈다 하는데 제일 마지막 100번째 마지막 부는 이것을 라스트 트럼이라고 그래요. 라스트 트럼. 제일 마지막 길게 크게 부는 것.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것이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의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의 그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지체하지 않는다. No more delay.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죄 없이 흘리고 죽은 그 피에 대한 피값을 하나님이 심판을 곧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 18장 그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다음에 거기 그 밑에 2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음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순교 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 심판에 대한 모든 내용들 그리고 심판의 타겟의 중심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거기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음녀 바빌론 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 다 있죠. 특별히 17장에 종교 통합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정부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경제가 통합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다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대심판, 대환란 네, 그 예고편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예, 예고편. 이 결국은 큰 하나님의 비밀. 지금 여기서 그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나중에 다시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제 후 3년 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전 예고편에 지금까지 한 것은 전 3년 반에서 이제 더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8절, 9절, 10절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라.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미스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은 책이 뭐냐?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책이 무엇이냐? 그 책에 대한 그 해답은 아마 그 다음 절 11절에서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보고요. 사도 요한이 이제 선포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이제 그 11절에 거기 이제 내용인데 이것을 먹으라고 그러죠.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음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그러죠. 떡.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기록시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떡, 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살아있는 떡, living bread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젖이라고도 합니다. 젖, milk.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기를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젖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밥이라고 그럽니다. 밥. 근데 밥이 아니라 사실은 고기예요, 고기. 밋입니다. 밋.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여기 밥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고기입니다. 고기. 그 단단한 음식.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영적으로 이그 베이비 크리스천인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꿀이라고 하죠. 시편 111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달고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서 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의 2장 8절 9절에서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대역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에 책이 있더라. 또그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을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어서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이제 같은 그 스크롤 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처음에는 달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뱃속에 들어가서 쓰느냐? 이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계시 깊은 비밀을 깨달으면은 너무나 너무나 달고 맛있고 그리고 우리가 참 기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깨닫고 그다음에 받는 것을 우리가 꿀같이 마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같은 말씀이 이제 내가 이것을 계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내가 순종을 할때 이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저어그그 진노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아주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것을 배척하고 그래요. 그런데 참 안타깝지요.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참 쓰고 좀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과 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말씀,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본 요한에게 이것을 내가 다시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대한 것도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체에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후 3년의 동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그냥 훅 불어서 없앨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작은 지구에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 생명 한 생명을 또 구원하셔서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특히 이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 재림의 메시지,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는 소수에게는 달지만은 대다수에게는 무척 쓴 것입니다. 더구나 또 신부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이 말씀은 이것은 정말 그 나의 희생과 또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것이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받고 전해야 되는 우리 신부들의 책임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10장에서는 아직 그 화 진노 속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11장까지도 이제 그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9장까지 온 인류들의 뭐 3분의 1이 죽고 벌써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훨씬 더 심한 일곱 그 대접의 재앙이 남아있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인류들이 모든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겪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이것을 더 깊이 커버하지 못하는데 요즘 뉴스에서 이제는 뭐 아주 레귤러 뉴스로 나타나는데 그 ISIS라고 하는 이슬람ic 스테이트라고죠. IS. 이들이 점점 그 세력이 더 커지고 강해지고 넓어져요. 지금 그냥 테러리스트 모합지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어서 지금 그 은행을 털어서 은행에 점령하고 나니까 유로와 미국 달러들이 수십억씩 현금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기를 그냥 저 기관총하고 소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행기 전투기를 이제 훈련시키는 그러한 대경까지 이제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제 한참 게릴라하고 싸우다가 테러리스트하고 싸우다가 이제 그들이 도망갔는데 거기를 빈 건물 찾다가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큰 노트북이 하나 나왔어요. 컴퓨터가. 그런데 그 컴퓨터를 속에 봤더니 거기에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그 튀니지아 출신 그 젊은 그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던 그러한 이 컴퓨터 랩탑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146GB의 그 데이터가 들어있고 파일이 35,347개의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폴더가 2,367개의 폴더가 있는데 이것을 프린트를 하면 약 100만 장의 그 페이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서방 나라들을 공격하는가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있던 그 이름까지 거기에 그 컴퓨터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튜니시아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화학을 공부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쉽게 폭탄을 제조하고 그다음에 동물들에서 그 균을 뽑아가지고 그 뷰버닉 그어그어이 플렉 그러니까 흑사병이죠. 흑사병. 유럽에서 중세에서 그때 그 가장 짧은 시간에 한 3,400만 명이 죽은 거가 있었어요. 쥐벼룩 때문에 옮기는 이것을 동물에서 이것을 채취해서 다시 이걸 사람에게 이것을 그 전염시키는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여기다 그 컴퓨터 속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불란서하고 그다음에 아라빅 랭귀지로 다 돼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예. 이게 우연히 그 랩탑 컴퓨터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 지금 ISIS가 앞으로 이제 환란 때그 7년 환란 전 3년 후 3년에 이들이 이제 그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일 것을 우리가 지금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더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예, 편안한 나라, 아주 안정된 나라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는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이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 CIA에서 또그 사우디 왕이 CIA하고 그다음에 그 오바마한테 9월 달 중에 서방에 유럽하고 미국에 그 ISIS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주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그 기사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지금 이들이 가까이 와 있는지 이 텍사스 그 보도에 텍사스하고 뉴멕시코하고 그 보도에 거기에 멕시코가 있죠. 거기 와레스라고 하는 그곳인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 멕시칸들 또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그 ISIS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텍사스 그 주지사 그릭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걸 알고서 이거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들 속에서 지금 찾아낸 그 정보로는 그 ISIS가 멕시코에 있는 그 드럭 카테라고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서로 돕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자기네들 그 조직을 가지고 그리고 그 ISIS 테러하고 같이 협력해서 미국을 쳐서 없애자 하는 지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찾아냈습니다. 참 지금 너무너무 빨리빨리 또 이것이 더 넓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린 정말 이 시대에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도 있지만은 영의 싸움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이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까이 있는 만큼 또 우리가 고향으로 갈 날도 심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욕심내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우리는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성경 공부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고편들을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공부할 텐데 11장에 있는 그러한 것이 아주 더 리얼하게 나타나고 이제 12장, 13장이면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연한 먼 훗날에 계시록의 그 동화 같은 그러한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피부 속에 나와 있어요. 시간이 되면은 좀 있죠. 여기 그 유튜브 속에 그 킹덤 어게인스트 킹덤이라고 하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이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다. 그래서 사람들을 겁을 주고 그리고 참 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한 그 길로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일곱 이제 나팔의 비밀과 또 그리고 주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비록 여기에서 이제 그 환난 중반에서 있을 그러한 이제 일들을 저희들이 공부했지만은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심히 가까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령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정말 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에 품고 그대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모두 이기는 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간절히 이것을 또 의지하면서 바라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